어떤 철학자에게 성품이 아주 고약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만은 이 철학자를 만나자마자 비난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철학자랄지라도 저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화를 내겠지 그랬는데요. 그 철학자가 친구에게 친구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네와 같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은 그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은 없지만은 다행히도 자네에게 욕을 먹으니 참 고맙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답지 못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그것은 수치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나는 바람을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바로 비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비난은 나쁜 것이고 또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이 고린도에는 바울이 사도인가 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사도냐? 그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자, 그런 비난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 선생들의 말로만 끝났으면은 또 문제가 안 되지만은요. 그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 아, 그런가?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그러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을 받자. 그래서 바울에게 청거서를 첨부하십시오. 청거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말하는 청거서는 이제 소개장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의 직분이나 권한에 대해서 위임하거나 신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저 청거서가 없다. 청거서가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렇게 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청거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바울은 아무리 봐도 추천서가 없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왜 추천서 청거서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부터 바울은 이제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뭐 사인을 받고 날짜 적고 오늘부터 사도입니다. 그런 뭐 증거서, 추천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추천서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격증, 추천서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바울도 이 추천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바울도 보면은 종종 추천서를 써서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바울도 추천을 합니다. 청구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도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진정한 사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주면서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필요하면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칭찬과 혹은 사람의 승인보다 하나님의 승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쓴 한글의 추천서보다는 그 사람의 깨끗한 양심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가 된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비난하는 그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증거서가 있는데,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자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가 아니냐, 증거가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죠. 누구의 편지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바울의 전도의 열매를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바울의 사도직도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목사가 되면은 신학교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로 말하면 누구에게 이걸 받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끼리 해서 추천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하지만은 바울이 없다고 해서 그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수작을 벌리고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자기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것을 바울이 전하니까 그 바울의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저 사도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를 연구하려면은 똑똑한 사람은 30년 걸리고, 그러니까 불교의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30년을 도를 닦아야 똑똑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둔제는 30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300년을 도를 닦아야 불교의 도리를 깨우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도교는 20년이면 가능하고 유교는 10년이면 배울 것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 같은 둔제라도 3년이면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불경을 외우는 식으로 성경을 외우면 3개월이면 신구약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스럽게 기독교를 저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도를 닦아야 되고 아니면 20년, 30년 아니면 300년을 연구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옛 언약보다는 새로운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은 그럼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돌에 새겨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이다,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믿어지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죠. 물론 마음에서 끝난 건 아니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실천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밥을 실컷 먹고 와서 아이고 배부르다 하는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죠.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것입니다. 옆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따라서 훌륭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내가 시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 곤충 중에서 가장 눈이 맑은 곤충이 뭘까요? 곤충학자들은 파리라고 합니다. 이런 파리 그러면 집에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면 밥 먹을 때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막 파리채 들고 그냥 아이고 저놈 죽어야지 그러고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파리의 눈이 가장 맑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파리의 눈은요,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겹눈에 먼지가 이렇게 끼게 되면은 먹잇감을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채 들고 오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티가 없이 깨끗하도록 반들반들하게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앉으면 막 이게 하잖아요. 그 눈 닦는다는 겁니다.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먹을 것도 잘 보고 파리채 들고 온 사람도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새겨준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은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새 언약에 일꾼된 것이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에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에 일꾼된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만족스럽고, 6절에 다시 보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문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문 그러면 우리가 쉽게 퀘션마크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 거 그런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 보면 그람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람마라고 하는 말은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변형돼서 기록된 것, 문서, 책을 의미하는 말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그람마토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 을 말할 때 이 그람마토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영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셨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 번유마토스라고 말을 씁니다. 이거는 육신이 아닌 영혼, 생명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거를 복음을 가르치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우라는 말 그리고 알라라는 영어로 말하면 not but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우 그람마토스 알라 포니마토스. 그래서 이 우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요 어떤 경우에는 never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엇으로 안 된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더냐? 이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결코 될 수가 없다. 뭘로 되느냐? 복음으로 된다.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6절에 보면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말합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이 복음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이건 정말 만족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율법시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새 언약을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옛 언약도 영광스러운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어떻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너무 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빛이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수건을 얼굴을 딱 가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모세가 수건 얼굴 가리고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라졌습니다. 그 한순간이죠. 이렇게 옛 언약도 영광스럽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은 이 빛은 영광의 빛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새 언약을 강조하면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정죄가 아니라 영광을 주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옛 언약, 율법 지켜야 구원 받는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다르니까 바울을 이제 비난하고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니 저 말 듣지 말아라. 그런 무리들이 이 고린도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안과 불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과 불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기쁨과 슬픔 중에서 자신이 있다와 자신이 없다 중에서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중에서 기분이 좋다와 기분이 나쁘다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마치 목사님이 옆을 지나가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죽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왜 먼저 죽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오? 왜 먼저 가셔서 당신이 정말 원망스럽소? 그러면서 남자가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아이고 요새 이런 남편이 다 있나? 참 좋은 남편이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아내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시니 참 당신 좋은 남편이군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갑니다.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 죽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 전 남편인데 이 사람이 죽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양반이 먼저 죽는 바람에 내가 지금 아내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선택도 잘못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선택을 해도 잘못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과 구원, 영생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토저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은 구원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 액션이라기보다는 반응, 리액션입니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내 구원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선택은 누구의 주권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리액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영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천당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천국 가게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은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이것이 귀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귀한 것은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골동품 애호가가 중고품 가게에서 그림을 하나 샀어요. 4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봤더니 25만 불의 가치가 있는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NC 와이어스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삽화가라고 합니다. 1984년에 출판되어진 헬렌 헌터 잭슨이라고 하는 분의 라모나라고 하는 책에 이분의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그 그림이에요. 4불 주고 샀지만은 횡재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진품 25만 불 갈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라고 해서 다 4불짜리가 25만 불 되는 건 아니죠.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인 롱펠로가 종이에 글쩍글쩍 몇 장 남기면 그것이 훗날에 6,000달러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이라고 합니다. 록펠러가 작은 종이에다가 사인을 함으로써 그것이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작은 종이에다가 독수리를 그려 넣으면 그것이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기술자가 5달러짜리의 재료를 가지고 50달러짜리 상품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미술가가 5달러짜리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1,000달러짜리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건 바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다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귀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저 시골 어느 산골짜기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아기가 하나 있는데 밤중에 아기가 위독해졌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밤중에 전화를 받고 옛날이라 차도 없고 그 밤중에 의사가 걸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내가 이 밤중에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내가 안 가면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밤에 걸어가서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의사가 가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영국의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릴 때 아기에 병들었을 때 의사가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산골짜기 시골에서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가서 그 아이를 살림으로 인해서 영국의 수상을 이제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큰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새 언약을 지나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된 것, 만족스러운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내가 이것을 맡아서 너무 감사하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다 뭐다 해도 정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복음은 귀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 복음이 정말로 귀하다. 이거를 인정하고 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